실로암의 환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임재와 기적의 터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신체적인 장애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 못 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매 20분마다 한 명씩 이 맹인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밤에 전기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무서움을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런 암흑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고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때만이 그 전능자의 힘만으로 이 맹인들이 테네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테네소경, 날 때부터 맹인이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치기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실로암의 기적은 그때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병들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한번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 다 뛰어다니는데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또 한 8년, 9년 전에 안면마비가 와서 또 3개월을 바깥 출입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요양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나는 하지 못하니까 아플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라가 쌓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외롭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잔뜩 예민해지니까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져요. 얼마 있으면 낫는 그런 병도 우리가 걸리면 아주 예민해지는데 암 못 보는 것처럼 평생 나을 희망이 없는 그런 장애를 껴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해주는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 대한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못 보시는 맹인분들이나 이 눈에 띄는 장애인들은 아침에 택시도 잘 안 태워줬습니다. 노골적으로 지나가면서 재수없다고 아침부터라고 말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렇게 장애우를 봤을 때, 시각장애우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주 무례하고 잔인하게 툭툭 평가하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병이 걸렸고 장애가 걸렸으면은 항상 이 인과응보법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몸이 다쳤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로 인해 병을 얻었다거나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그 요즘에 그 뉴에이지의 환생설 같은 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은 영혼이 이 현세 육체에 들어올 때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게 장애우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병자의 부모들의 죄입니다. 부모들의 지은 죄가 자녀들 때에 이 몸의 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도 만약 네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케이스는 아니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너무 잔인하게 너는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건 흙수저도 아니고 독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장애우가 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주 잘난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 장애우를 놓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얘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 그것도 조용히 물어본 게 아니라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장애우 앞에서, 이 맹인 앞에서 큰 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의 충족거리, 하나의 가십거리, 신학적 토론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3자의 고통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해석해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저래서 이렇게 됐나, 이런 그 막 악성 추측들을 하는데 그 추측을 말로 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잔인한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문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학위 논문 쓰지 마세요. 너무 섣부르게 그 사람 말 앞에서 이렇게 말해 주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A 아니면 B다.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제3의 이 해석이 계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양자 택일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드림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거나 저렇게 해주시거나 그 둘 중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답이 아니면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A와 B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3의 답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맹인을 보는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답 A, B 다 틀렸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 맹인은 눈물이 울컥 났을 거예요. 내 죄가 아니래. 나 전생에 죄짓고 태어난 사람 아니래. 이 부모의 죄도 아니야. 평생을 반쯤은 부모 잘못이 이렇게 자기가 됐나 하면서 흙수저가 아니라 독수저로 태어난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던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이 캔슬시켜버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은 막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처럼 무리하게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 지나가면서 에이크, 부모죄로 이렇게 됐나 지죄로 이렇게 됐나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듣고 몇십 년을 살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잔인하게 던진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해석 다 지워버리세요. 둘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이구나. 실제 그렇죠. 그 사건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읽히면서 수많은 실로암의 희망을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명쾌한 말씀에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세상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에덴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어떤 인간의 고통이, 병이 모두 죄 때문만이라고 단정해 버리기에는 이렇게 무리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는 이 사람의 병에 대한 과거의 원인을 캐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축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하죠. 자꾸 과거를 계속 되씹어요.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막 욕심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어났는가, 누구 잘못 때문에 일어났는가 보다는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원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집을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애한테 그 화가가 방문한 김에 그냥 하얀 셔츠 하나를 선물로 줬어. 그런데 애가 장난기로 와서 그 셔츠 갖고 놀다가 그냥 그 이 스파게티를 확 엎어버렸어. 그냥 스파게티 그 물이 그냥 쫙 그 깨끗한 셔츠에 물드니까 이 뭐 아버지 엄마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얘를 야단치면서 얘가 이렇게 좀 늦게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죄송합니다 뭐 별의별 말이 많아요. 애는 막 엉엉 울고 막 큰일 났습니다. 근데 화가가 캄다운 시키면서 그 물감하고 붓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파게티 그 소스가 물은 그걸 갖다 말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 하나만 그려도 몇 억을 받는 그 화가의 그림이 그려지고 사인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셔츠는 스파게티 소스로 얼룩졌던 셔츠는 이제 몇만 불짜리 고가품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엎질러졌단 말이에요.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회개할 건 회개하겠지만 그걸 아무리 묵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1820년도에 미국의 한 6살짜리 어린 소녀였죠. 눈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약물 투여를 잘못해가지고 영구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운명을 저주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 할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 이 어린 소녀를 끌어안고 날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몇 절씩 나중에는 몇 장씩 암송하다가 나중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외워버리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8살 되던 해에 첫 번째 신앙시를 썼는데 Oh happy soul I am, 나는 행복한 영혼이다 라는 글을 썼고 그때부터 86세가 될 때까지 무려 9,000개가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의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들 중에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전설과도 같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이 이 여인의 손에서 착 나왔어요.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본회의 석상에서 연설했던 사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찬송시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했던 페니 크로스비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 묵상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시들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의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축복의 계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그 겨울 부흥에 새벽기도로 오는 간증 중에서 그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항문이 막혀서 태어난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뚫긴 했지만 애가 변을 보는 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와 이 새벽기도로 오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변을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게 됐어. 근데 애가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 아이는 아마 평생을 살면서 그 어릴 때 그 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떤 병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런 신앙이 간증이 터지질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안면마비 걸렸던 그때는 참 내가 이거 왜 걸렸나 그 막 생각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면마비 끝나고 나서 제가 성령 체험했거든요. 신유의 은사도 그때 받았고 성령의 불을 그때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날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6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낫게 하는 작업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흙에 침을 뱉으셔서 섞은 다음에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여러분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바디메오 경우는 그냥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귀찮게 이거 뭐 침으로 갖다 흙에다 더럽잖아 이걸 갖다가 눈에다 붙여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흙과 침을 섞으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민간요법 아니냐, 아마 그런 해석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었을 거야. 이 흙과 침에 민간요법이 있나 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침을 이겨버린 진흙을 눈에 붙인다는 것은 눈 아픈 사람에게는 보통 불편하고 아픈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유받는 것이라고 해도 당장은 불편하고 창피하니까 떼어버리고 싶죠. 하나님께서 처음 어떤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상처의 치유의 칼을 대실 때 처음에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키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섭리는 두 번째 명령에서 더 드러납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성경은 한 절로 간단하게 나오지만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로암이 예루살렘의 남동쪽 코너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이 맹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직선으로 가도 800m를 갑니다. 800m는요 운동장 두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 건강한 사람도 가기 쉽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 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막 사방에 장사하고 있고 막 성한 사람도 이렇게 빨리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런 꼬불꼬불한 골목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뚫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800m를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도달해도 이 물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경사가 가파른 이 석회암 암반을 깎아서 만든 이 경사의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는데 성한 사람도 그렇게 미끌미끌한 석회암 암반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이 상황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쉽게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이 맹인 고생시키려고 하시는지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멀리까지 보내셨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육의 고통이 빨리 치유되는 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 쉽지 않은 명령에 토 한마디 달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고 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덜두덜두덜두덜 그냥 여기서 고쳐주지 나를 생고생시키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보다 훨씬 쉬운 걸 시켜도 우리는 투덜투덜하잖아요. 조금만 희생해야 되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걸 괜히 걸어가게 한다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불편한 길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눈에 이상한 흙 바르고 더듬거리며 가니까 뭐 놀림도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지나가다 그냥 아무 물에나 씻으면 되지 꼭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뚜벅뚜벅 갔단 말이에요. 가엾은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가 들었던 말은 대부분 귀찮다, 비키라는 그런 말이거나 너는 저주받았어, 네 잘못 때문이야, 네 부모 잘못 때문이야 라는 사람들의 그런 무정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그리고 쯧쯧거리는 그 동정의 말 한마디 이런 말만 평생 들으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 유명한 예수님의 입에서 이 사람 죄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서 드러날 거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달라졌어요. 이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울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래. 우리 부모님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원망해서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드러난대요. 나는 이걸 믿어볼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 준 분을 만났습니다. 진흙을 이겨 바른 그 눈은 이미 은혜의 눈물로 젖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목소리의 실체를 그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나오는 거야. 받은 사랑이 커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눈물겨운 믿음의 순종은 마침내 보상을 받습니다. 마침내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카메라를 포커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미끄럽고 가파른 계단을 몇 번씩 더듬거리면서 내려갑니다. 마침내 물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떨림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될까? 될까? 긴장된 가슴을 추스리면서 두 손 가득히 실로암의 물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눈을 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망막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형체로 보이던 것이 파란 빛이 저게 하늘이구나. 구름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보이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굴과 함께 매치되면서 막 시네마스코프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인다. 그의 입에서 환희의 고함과 기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겁을 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갔겠어? 실로암으로 갈 때는 떠듬거리면서 울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땅을 펄펄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갈 때와 돌아올 때는 그렇게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실로암의 이 물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제사장들이 초막절 때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을 쓸 때 그 떠다 썼던 물이, 이게 보통 물이 아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입었음을 상징해요. 이 육체의 병이 치유받으면서 육의 눈이 뜨면서 그는 동시에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35절, 38절을 보니까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거예요. 몸의 병이 나으면서 그는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병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맹인이 그랬습니다. 이날은 이 맹인의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눈이 보이게 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실로암의 물, 이 물은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이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상징해요. 특히 실로암이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은 이 실로암의 물을 생수의 원천이라고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기가 바로 이 실로암의 물에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태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저주를 풀었던,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를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생수의 강은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길어낼 수 있는 하늘의 보물창고처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맹인처럼 성령의 실로암 생수에 씻김받고 치유받는 기적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체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큐티 책자를 쭉 보다가 작년 겨울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신 성령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리다가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아 이제 적자를 뚫고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병이 났어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구급차로 가까운 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폐색인 줄 알았던 병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움직이지 않는 기능성 장폐색으로 내과적인 치료가 어렵게 되었고 결국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1차 수술의 결과는 기대한 것과는 달리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과 통증, 숨막힘이 계속되어 보름 뒤 다시 2차 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꿈꾸던 사업은 접어야 했고 성공하리라 믿었던 1차 수술도 실패로 끝나고 모든 상황이 막다른 코너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힘든 1차 수술, 2차 수술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이제 고통이 덜어지겠지 하루하루가 지나갔는데 곧이어 거식증이라는 질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수술 후 영양제를 뗄 수도 없어 퇴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신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들여 죽을 끌어오신 신방 오신 사모님께 목사님 사모님께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시면서 한 수저만 입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서 한 수저를 넘겼는데 그로 인해 기적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심할 때는 한밤중에도 한 시간에 한 번, 평균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자주 화장실을 가야만 했고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부흥회 보혈의 능력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와닿으며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나의 병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터치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의 사랑의 기도를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설교 후에 목사님께서 병자들에게 안수하실 때 제게 안수하셨는데 너무나 강한 힘이 나를 휘몰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화장실에 드나들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침이었고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제게 항상 임합니다. W강북 공동체 우리 김봉남 성도님 집사님 간증인데 저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특별 새벽기도 오늘 35일째인데 아마 치유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실로암의 맹인을 치유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병들고 외롭고 하신 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실로암의 생명수가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서 죽음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며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줄을 믿습니다. 작년 부흥회부터 올해 특세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오늘 35일째 되는 날 오늘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텐의 소경 실로암의 소경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